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카톨릭 교황이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청소 논란을 빚고 있는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수장이 불교 국가인 미얀마를 방문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방문은 특히 아시아 최대 난민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사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교황은 오늘 환영 행사에 참석하며 내일은 행정 수도인 네피도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과 틴초 대통령 등을 만납니다. 이어 29일에는 미얀마에서 첫 미사를 집전하고 불교계 원로들과 현지 주교단을 만나며 방문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군 통수권자인 미나웅 훌라잉 사령관과 만날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얀마 방문에 이어 다음 달 1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리는 종교 간 회의에서 로힝야족 대표단을 면담합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로힝야족은 미얀마군의 탄압을 피해 지난 8월 이후 방글라데시에만 60만여 명이 이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최고봉인 아궁 화산이 또다시 분화하면서 최고 수준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아궁 화산이 오늘 오전 또다시 분화함에 따라 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4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분화구 주변 대피구역을 반경 6에서 7.5km에서 8에서 10km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리 국제공항이 폐쇄되고 445편의 항공기 이착륙이 취소되면서 약 6만 명의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분화구 인근 지역에서는 약 4만 명이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사상자는 없다고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 관계자들은 아궁 화산이 더 큰 규모로 분화할 위험이 있어 공항 폐쇄 조치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궁 화산은 지난 25일부터 26일 그리고 오늘 오전 사이 네 차례에 걸쳐 분화했습니다. 높이 3,142m의 대형 화산인 아궁 화산은 1963년 대규모 분화를 일으켜 인근 주민 1,10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이슬람 순위파 40개국과 반테러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무함마드 빌린 살마 사우디 왕세자는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이슬람 순위파 40개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슬람 대테러 군사동맹 결성을 발표했습니다. 이 동맹에는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쿠웨이트, 이집트, 모로코, 수단, 세네갈 등 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들과 터키가 참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테러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와 대테러 심리전, 테러 자금 차단, 군사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지구상에서 테러가 사라질 때까지 반테러리즘을 추구할 것이라며 테러 종식 의지를 선언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테러리즘에 대한 추적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특히 이슬람 국가들에서 테러리즘이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동부 데이르 알조르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어린이 21명을 비롯해 적어도 53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고 내정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러시아가 어제 데이르 알조르 알샤파 마을의 주거용 건물을 폭격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데이르 알조르는 시리아의 주요 유전지대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거점 도시 중 하나입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당초 사망자 수를 34명으로 집계했지만 이후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라미 압델라만 소장이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공군은 6대의 장거리 폭격기가 데이르 알조르에 있는 IS 지휘통제소 등을 타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부의 동맹국으로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 쿠르드족 민병대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레제트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리아 쿠르드족 인민수비대에 더 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블리트 차우시울루 터키 외교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명확히 확인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베키르 보즈다그 터키 부총리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뢰의 가치를 잃고 세계를 속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터키의 반발에도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세력 IS의 격퇴전에서 쿠르드 민병대 YPG를 지원해왔습니다. 이집트 사상 최악의 테러 공격을 당한 시나이반도 북부의 이슬람 사원이 사건 열흘 전 테러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들은 이집트 당국자와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인용해 시나이반도 알라우다 마을 주민들이 이번 테러 열흘 전쯤부터 무장세력 공격의 위험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최근 위협은 일주일 전으로 무장세력은 북부 이슬람 수피 교도들에게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이슬람 예언자 무하마드 탄신일 기념의식을 진행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현지 주민들과 보안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번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는 현재 3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이 쌍중단 제안을 현실적 해법으로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거듭 이를 거부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능력을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 미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국 주재 미 대리대사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낮부터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는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이 프랑스와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시험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 제안을 현실적 해법으로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국무부는 합법적 행동과 불법적 행동을 맞바꿀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쌍중단 제안에 반대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Our position on this has been made clear several times. There is no equivalency between the U.S. ROK Alliance's lawful long-standing and defense.
캐튼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4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쌍중단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안이라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미 분명히 밝혔듯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적법하고 오랫동안 실시해온 방어 차원의 미한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똑같은 가치를 두고 서로 맞바꿀 수 없다는 기존 원칙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쌍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5일 발언을 국무부의 여전한 입장으로 못 박았습니다.
As President Trump stated, President Xi recognizes that a nuclear North Korea is a grave threat to China, and we agree that we would not accept a so-called freeze for freeze.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시 주석은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의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두 나라는 과거에 지속적으로 실패했던 것들과 같은 이른바 쌍중단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는 설명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24일 베이징에서 장이브 로드리아 프랑스 외무장관과 만나 프랑스가 쌍중단을 실질적인 제안으로 여기면서도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드리아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이 핵 문제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조차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어 쌍중단에 회의적이라는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왕이 부장이 로드리아 장관과 만나 북핵 해법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며 적극적인 회담 복귀, 안정 유지, 당사국 간의 대항 자제 등을 열거했습니다. 한편 애덤 스테베니는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부 장관이 쿠바를 방문한 리용호 외무상과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의 대북 제재를 비난한 데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고 미국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나라는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기 위해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끊는 것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지난 1월 3일 제115대 미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현재까지 북한과 관련해 상하원을 거친 법안과 결의안은 모두 19건에 달하는데요. 이종훈 기자와 함께 법행 진행 상황과 의회 내 대부 기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을 특정해 발의된 법안과 결의안 수가 특히 이번 회기에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상원의 6건 그리고 하원의 13건으로 대체로 하원에서 많이 발의됐는데요.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 북한 인권법 연장,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 수사, 대북 합동위원회 결성, 북한 여행 제한, 그리고 새 대북 제재, 대통령 대북 선제 타격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상정돼 있습니다. 결의안으로는 북한의 괌 위협을 비난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114대 의회에 총 13건이 상정됐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건 중에 실제로 의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법과 결의안은 2건에 불과한데요. 어떤 안건들입니까?
네, 법안과 결의안 각각 한 건씩 총 2건인데요. 먼저 법안으로서는 이달 1일부터 발효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최초 발의한 법으로 북한과 이란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각각의 제재를 하나로 통합한 것인데요.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미국의 원조도 금지시킨 내용의 골자입니다. 또 상하원에 각각 별도로 발의됐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조율해 미 국무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결의안 내용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조 윌슨 위원이 발의해 지난 3월 채택된 결의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인데요. 결의 형태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의 한국 배치를 환영한다는 하원 의원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결의가 채택된 당시 중국 정부는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내놓기도 했죠. 중국의 이러한 보복성 외교 경제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하원 의원들의 입장이 결의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의 법도 그렇고 윌슨 의원의 결의도 그렇고 모두 북한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의 법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최근 한국과 중국은 사드 배치로 불거진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합의했는데요. 윌슨 의원의 결의에서 확인됐듯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불편함을 표현한 미 의회 내 기류가 반영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 의회도 중국의 태도를 계속 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원 군사위 소속인 담 베이컨 공화당 의원이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베이컨 의원은 한국이 중국과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드를 추가 반입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건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한국에 꼭 필요한 방어 시스템이고 필요하면 추가 배치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게 적어도 하원 내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전체 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탄력받고 있는 법안들이 두세 건 정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법안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새 대북제재 법안인데요. 대북제재 가운데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앤디 바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10월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소속 페투미 의원과 민주당 소속 크리스 벨 홀런 의원이 대표 작성한 초당적 법안으로 이달 초 은행주택도시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전체 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추모해 상원 하원 각각 이 법안을 오토 원비어 대북금융제재법, 오토 원비어 북한 핵제재법으로 명명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형태의 대북 제재는 현재도 여러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 대북 제재 법안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네, 대북 제재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대북 제재 이행을 강제할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인데요. 그동안의 대북 제재의 허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안 작성자인 벤 홀런 의원이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한 내용 들어보시죠.
The Trump administration had only taken action against a small bank. This bill, this legislation applies to all banks no matter what their size and imposes mandatory secondary sanctions. So this bill doesn't rely on cooperation.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소규모 은행만 제재해왔지만 이번 법안은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과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또 제재의 강제력을 부과해 대북 제재를 준수하겠다는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운 겁니다. 북한과 거래하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했습니다.
물리적 차별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들의 미국 내 금융계좌를 동결시키거나 대리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방식의 제재입니다.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등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미국 내 금융기관에는 민사 형사상 벌금까지 부과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위반 사실을 알고도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미국 내 금융기관에는 최소 100만 달러 또는 최대 20년의 실형을 내리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 대부분이 압박 외교의 한 부분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 대북 제재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하원에서는 전체 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상원이 관건인데요. 상원 법안은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전체 회의 표결은 예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벤 홀런 의원이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중국의 추가 대북 압박을 유도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맞물려 위원회를 통과해 중국의 입장을 주시해야 하기도 했고 의회 내 주요 안건이었던 세제 개혁안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 등 의회에서도 다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최근에는 추수감사절로 휴가 중인 의원들도 많았고요. 벤 홀런 의원은 또 이번 새 대북 제재 법안을 이란 제재 법안과 통합하는 식으로 하원과 조율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에 대한 전체 표결이 오늘 내일로 임박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 대북 제재 법안 말고도 또 어떤 법안들이 의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상하원에 각각 상정된 법안으로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내용과 수단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현재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겸하고 있는 북한 인권특사직을 별도의 정규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원에서는 이 법안이 9월 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전체 회의 표결에 붙여지지 않고 상원에서는 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아 크게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북한 인권 문제보다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의회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과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 영향력이 큰 일부 의원들도 북한 인권 문제를 꾸준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워렌 의원과 루비오 의원은 상원의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에 북한 정부가 돈 세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해외 노동자 송출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도 제재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상원 금융위도 새 대북 제재 법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제재 강화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루이스 위원장도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테러 지원국 제재정 결정에 대해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전 세계에 폭로하고 외교적 경제적으로 최대 압박을 가하는 조치라며 환영한 바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의회 내 이슈로는 대북 선제 타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제 타격 논의를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수위 높은 발언이 대북 군사 행동을 암시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통령의 전쟁 개시권을 두고 청문회도 두 차례 열리고 상하원에 대통령의 대북 선제 타격을 제한하는 법안도 상정됐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에 그쳐 법안 처리에는 사실 큰 진전이 없습니다. 논의의 중점은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박한 위협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이 VOA에 밝힌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What I can say is an imminent threat does not include the mere possession of a weapon that could attack the United States. There would clearly have to be some information.
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박한 위협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정보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는 다소 다른 어조를 보인 하원 군사위 소속 담 베이컨 공화당 의원이 최근 VOA에 전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Well, I think it's a grave threat to our country to have Nor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However, I think we should use every other means to have North Korea.
네, 북한의 핵 보유 사실 자체가 임박한 위협은 아니지만 중대한 위협이라는 건데요. 북한의 핵 보유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측과 공화당 측은 임박한 위협의 정의에 대해 사실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새 대북 제재 법안 처리 상황을 중심으로 의회 내 움직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70일 넘게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것이란 관측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에 영향력 있는 연구소는 과학적인 분석 결과라며 구체적인 날짜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북한이 한 달 안에 대량살상 무기, 그러니까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군요.
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 연구소는 북한의 과거 미사일 도발 현황과 전문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며 북한이 두 주에서 한 달 안에 대량 살상 무기 관련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예측하는 근거는 뭔가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의 과거 도발 패턴이 그렇다는 것 외에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주기인 12월 17일을 유력한 도발 날짜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국가적 기념일을 전후해 도발을 감행했던 사례를 감안한 분석으로 보입니다.
이 한국의 정보기관도 올해 안에 북한의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국가정보원도 최근 한국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올해 안에 성능 개량 등을 위해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추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결단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분석은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거나 북한 내부 상황을 감안한 사전 경고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이런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습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예측이 들어맞았던 적도 있지만 빗나간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예측이 맞았다고 해도 도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수준이지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3일 이뤄진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정보당국이 사전에 동향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전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과거 도발 형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도발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그야말로 추측의 영역에 속하는 일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만 해도 북한의 도발은 일정한 패턴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김정일 위원장 시절 감행한 세 차례 핵실험을 보면 모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후 한 달에서 세 달 안에, 그리고 그 간격도 대체로 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곧 핵실험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했고 또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난 6년간은 이런 패턴이 달라진 건가요?
아예 패턴이 없어졌고 따라서 예측이 무의미해졌습니다. 큰 틀에서는 도발 주기가 짧아지고 횟수도 크게 늘어난 게 특징입니다. 핵실험을 예로 들면 2016년 1월부터 올 9월 초까지 1년 9개월 사이에 4차에서 6차까지 3차례 핵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탄도미사일도 김정일 위원장이 집권 17년 동안 16발을 발사했던 것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년간 모두 85발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올 들어서만 현재까지 16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 훨씬 잦아진 핵과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더욱 어려워진 이유는 뭔가요?
김정은 정권에서 북한이 과거에 비해 더욱 고립적, 폐쇄적으로 변했고 이에 따라 불가 예측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면담을 거부한 것은 과거 북중 관계에서 전례가 없던 일로 통상의 관측을 깬 사례입니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기가 어려워진 건 기술적 진전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갖추고 또 고체 연료 개발에 성공하면서 불시에 발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성을 통해 발사 준비 단계부터 움직임이 포착됐던 때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겁니다. 핵실험 역시 지하 깊은 곳에서 실시되는 데다 위성을 통한 감시를 교란할 목적으로 핵시설 주변에서 위장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시기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능력을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마이크 멀린 미국 전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가장 위험한 무기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커져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멀린 미국 전 합참의장은 김정은이 핵 능력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며 어떤 식으로든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결국 거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멀린 전 의장은 26일 미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알기 어려운 곳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치명적 공격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매우 예측 불가능하며 핵무기를 미래를 공고히 할 수단으로 보는 누군가가 북한에 있다면 그는 핵무기를 입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잠재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멀린 전 의장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첫날부터 북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만큼 대북 옵션을 마련하는 데 매우 진지하고 그런 옵션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30년 전인 1987년 11월 29일 바그다드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858기를 미얀마 근해 상공에서 폭파했습니다. 저희 BOA에서는 대한항공 858기 폭파 30주년을 맞아서 당시 북한 당국의 사주로 폭탄 테러를 저지른 김현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는데요. 이것 관련해가지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북한은 뭐 테러 국가입니다. 87년에 8기 테러하고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20년 후인 2008년에 해제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해제를 해줄 때 북한으로부터 이 칼기 사건에 대해서 공식으로 사과를 받지 않고 해준 것이 저는 참 잘못됐다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북한이 지금도 그 칼기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정하고 사과 안 하고 오히려 한국의 뭐 자작극이라고 아직도 뒤집어 씌우는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때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났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고 그 후에도 반성 안 하고 계속 도발하고 테러하고 지금 핵발 핵위협까지 하기 때문에 이번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거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87년도에는 테러 지원국을 했었어도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강력하게 이렇게 규제를 못하고 뒤에 있었기 때문에 좀 효과를 못 봤는데 이번에 대지정하고 또 국제적인 제재를 함께 또 강력하게 한다면 조금 북한에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북한은 뭐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뭐 미국 같은 깡패 국가가 억지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내비쳤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은 원래 거짓 역사로 이루어졌고 거짓으로 사실은 뭐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25 전쟁, 아웅산 테러, 칼기 폭파, 특히 이렇게 증인이 살아서 증언을 하지만 한 번도 이런 테러를 하고 자기네가 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무슨 이슬람 IS 그런 테러 집단들은 목적과 그다음에 자기가 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북한은 한 번도 인정 안 하고 항상 자기네가 안 했다고 오리발 내놓고 오히려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이 칼기 사건만 해도 처음부터 이렇게 발 빼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북한인이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인 저희 둘을 일본인으로 위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 탈려났을 때는 이렇게 자살해서 비밀을 지키도록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테러 국가입니다.
칼기 858기 사건이 30주년을 맞는데요. 감회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벌써 지금 30주년이 됐습니다. 좀 돌이켜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은 30년이구나 하고 생각됩니다. 우선 그 돌아가신 분들 그 유족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어떻게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30년 동안에 한 10년은 제가 이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한 활동을 많이 했고 그 이후에 또 15년은 사실 좌파 정부 때 가짜로 몰려서 막 탄압받고 뒤에서 노출돼가지고 쫓겨나서 사실 지금까지도 어려운 피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은 또 그렇게 생활하고 그래서 이 돌이켜보면 참 진짜 우여곡절이 많은 30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사건이 그 미국이 1988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좀 어땠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당시 사건, 이거 칼기 폭발 사건으로서 제가 증언을 하고 그 다음 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6.25 진짜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6.25 전쟁 이후에 민간인 항공기가 이렇게 평시에 115명이라는 그런 많은 인명을 살살 지킨 그런 유례가 사실 없는 테러거든요, 명백한. 그래서, 그때, 이 북한이 테러 지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올해 초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그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1987년 당시랑 뭐 좀 비슷한 점이 있는지, 다른 점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칼기 사건이나 그 전에는 북한 훈련된 북한 공작원들이 직접 투입을 해서 임무를 수행했고, 탈로 났을 때는 뭐 자살해서 비밀시키라고 이렇게 돼 있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김정남 암살 사건을 보면 자신들의 공작 부서에서 공작원들은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정을 하고 직접 하지 않고 이후자들, 또 외국인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걸 보면, 그리고 특히 이번에 뭐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 부에서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좀 방법이 자기들이 직접 손을 안 대고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을 하고 빨리 자기네들은 발 빼서 도망을 가는, 그래서 안 했다고 하는 비열한 방법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작원이 잡히면 결정적 증거가 남기 때문에 이런 결정적 증거 안 남기고 발뺌을 하는 그런 수법으로 지금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서 용의자가 잡히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뭐 베트남 사람이 한 테러다, 뭐 인도네시아인이 한 테러다, 뭐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예, 지금도 뭐 공식적으로는 자기네가 안 했다고 하잖아요. 뭐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자기네들은 뭐 몰라서 했다고 그러고 여기는 뭐 도망갔다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안 되니까 더 좀 자기네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가 더 쉬운 거죠.
예. 제가 이번에 그 메구미 요코타 씨 남동생분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메구미 씨를 보셨다 안 보셨다 이 부분도 조금 그 엇갈렸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추가로 부모님을 최근에 만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조사받을 때는 저하고 같이 생활한 자그치 야에꼬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메구미에 대해서 사실 이름도 모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찾겠나, 그리고 더 복잡해지지 않겠나 해서 얘기도 안 했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 메구미를 84년 6월 달에 제가 스키를 가르쳤습니다. 메구미가 스키 일본어 선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메구미에 대해서는 스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사진을 보았는데, 그때 중국어 공부할 때였는데 이렇게 미국이 있는 서대서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몰래, 사실 그 안에서는 자기 신상에 대해서 얘기해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서도 안 되고 특히 만나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게 비밀과 아주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털려났을 경우에는 많은 그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얘기할 때도 사실 스키라든가 스키가 저를 믿고 같이 데리고 갔는데, 그리고 그 메구미에게도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 그렇게 해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후에 그 지나가면서 메구미 부모님들이랑 그 뉴스에 나오시고 또 메구미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되고 하면서, 아, 제가 만났던 아이네 하고서는, 만났던 친구네 하고서는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들었다는 것으로 처음에는 뭔가 피해를 갈까봐, 봤다는 거하고 또 들었다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들었다고 처음에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만났다고 얘기했고, 부모님 일본에 가서 요코다 메구미 부모님 만나서는 제가 뭐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말씀 나왔던 얘기가 지금 저에게 소개해 주신 부분들이었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피해가 갈까봐 제가 그래도 말을 안 했습니다. 아,
매구미 씨가 지금 살아있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북한이 뭐 다 매구미나 다그치나 다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금 정보나 모든 이런 게 다 살아있는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살아있다고 확신합니다.
칼 858기 폭파 30주년을 맞아 김현희 씨로부터 당시 상황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중국 특사의 평양 방문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송타오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송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3박 4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지난 20일 오후 베이징으로 복귀했습니다. 중국 관영인민일보는 이튿날 송타오 부장의 귀국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인민일보는 대신 송 부장이 북한 노동당 중앙 지도자와 만나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공동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송 부장은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만났다고 보도했던 북한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도 김정은 위원장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송타오 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난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5년 전인 2012년 11월 시진핑 주석은 18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리젠죄 당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평양에 간 리진죄 부위원장은 11월 30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인민일보는 12월 1일 두 사람의 회동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인민일보는 송 부장의 이번 방북 결과를 국제면 하단의 일단으로 작게 보도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송 부장이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김정은을 만났다면 당연히 최고 용수이기 때문에 김정은 동지를 만났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게 안 나왔다는 건 저는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신설 가지고 갔다면 최영회를 통해서 줬던가 이렇게 밖에 될 수가 없겠죠.
김정은 위원장은 지방 시찰을 이유로 송 부장을 만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평안남도 덕천의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사형의 화물자동차 생산 과제를 빛나게 수행한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를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북한 매체 보도 형태로 미뤄볼 때 김 위원장의 자동차 공장 방문은 전날인 20일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일은 송타오 특사가 귀국한 날이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측이 김 위원장이 지금 지방 출장 중이어서 면담이 어렵다는 핑계를 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 가서 휘휘 돌아다녔다는 건 뭔가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안 만난 것에 대한 뭔가 회피도 하고 내가 이렇게 있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다 보니까 당신에도 만날 새가 없어. 뭐 이런 걸 어필하는 아마 쇼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이 중국의 커다란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도 그 유엔 동시가입 문제를 중국에서 김일성한테 통지할 때 또 남한 한국과 국교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양상건 그때 부주석이 갔을 때 이럴 때도 화는 났지만 김성희가 만났거든. 화가 나도 만나는 건 만나야죠. 이번에 만나지 않았다는 게 대단히 큰 결례를 한 거죠.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쑹 특사 면담을 거부한 이유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모두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산 석탄, 섬유 수출을 차단한 데 이어 석유 공급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중국 특사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중국이 당신네들이 말이야 우리 편을 들어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미국에 장단을 맞추면서 무슨 자금 동결, 인력 수출 이런 데 대해서 착착착 그 보조를 맞춰가니까 숨통은 조여오고 중국에 대한 불만을 빨리 표현할 길은 없고 힘도 약하고 그러니까 그냥 쑹따오 연락부장이 와도 야 우리 들어와서 안 만나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 중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면담 거부를 통해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던 시진핑 주석은 쌍중단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종의 방안을 쑹 부장 편에 들려 평양에 보냈을 공산이 큽니다. 그러나 핵미사일 체계 완성을 눈앞에 둔 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은 대화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판단해 면담 자체를 거부했을 것이라고 워싱턴의 레리닉 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Once he achieves this comprehensive nuclear strike capability, including ICBMs, he will be in.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에 비해 외교 역량이 부족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강인덕 전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런 그 외교적인 제스처를 쓰면서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그 언변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없는 것 같고 성격상 욱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득력, 능력 이런 걸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봐요.
중국 측 특사의 평양 방문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데 이어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다시 예측 불허의 긴장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은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의 성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지원 노력을 할 것이라고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가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주말 서울에 주재하는 외교사절 200여 명과 함께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의 안내로 평창 겨울올림픽 시설들을 둘러봤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The last torchbearer will be revealed on 9th of February on the day of the opening ceremony.
산으로 첩첩이 둘러싸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들어서자 오각형으로 지어진 대형 경기장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 메달 수여식 등이 열리는 공식 스테디움. 노란색과 주황색, 갈색 등으로 이뤄진 3만 5천석의 관중석과 7층 본관동 건물은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이제 개막식 준비를 위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경기장 건설과 올림픽 뒤 개조에 투입되는 돈은 미화로 9천만 달러. 이번 조직위원장은 25일 이곳을 찾은 주한 외교단과 미군 관계자, 상공인들에게 개막식 입장료 중 가장 비싼 가격은 1,500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합니다.
저 VIP석이고요. 이 VIP석은 티켓 가격이 150만 원입니다. B석은 80만 원이고 C석은 60만 원. 저 위가 일반석인데 일반석은 22만 원인데요. 이거는 sold out, almost sold out.
세계인의 축제 제23회 평창 겨울올림픽은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평창과 강릉에서 열립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올림픽을 70여일 앞두고 한국의 주한 외교단과 경제인들, 외신 관계자 200여 명을 올림픽 경기장으로 초청해 준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서울역을 출발해 평창 올림픽 경기장으로 가는 KTX 특별열차 안에서 기자들에게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창을 이제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30년 전에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냉전시대를 깨는 하나의 평화의 계기로 만들었듯이 평창 30년 뒤에 평창도 평화에 기여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주한 외교사절들이 탑승한 KTX 경강선은 다음 달 정식으로 개통합니다. 서울역에서 평창올림픽경기장이 있는 진부역까지 1시간 30분, 올림픽 기간에 운행되는 직행열차는 1시간 만에 진부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하나된 열정이란 구호로 겨울올림픽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의 올림픽 참가 여부와 도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예선전을 통과한 피겨 선수들도 있고 다만 아직까지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북측에서 아직 그런 조치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평창 동계 올림픽이나 또 3월 달에 이어지는 패럴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 대회에 북측 선수들 또는 응원단 이렇게 올 수 있도록 IOC 또 국제장애인 올림픽 커미티 IPC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아직 평창올림픽 참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북한 정권이 올림픽의 즈음에 추가 도발로 올림픽을 방해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강 장관은 그런 우려를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VOA 질문에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은 우리는 이 평창의 모든 하드웨어나 소프트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이거는 한미연합방위태세로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룩사령관께서 같이 해주시는 것이 그런 면에서도 참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UN에서는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고 북한은 그 채택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올림픽 가족의 한 회원국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도로 달리 북한도 이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에 기여할 의지와 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행사엔 강 장관의 언급처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도 참석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오찬 축사에서 주한미군과 미국 대사관 모두 성공적이고 안전한 올림픽이 열리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U.S. Force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mbassy to make sure that these games are successful and safe and we'll be focused on that to make sure that it happens.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행사 뒤 VOA에 올림픽 준비를 위한 한국 정부와 조직위의 노력과 지도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미국은 평창올림픽이 그런 평화롭고 안전하며 재미있는 경쟁의 장이 되도록 최대의 지원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o we certainly, you know, the United States,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ensure that this is peaceful, safe, and fun competition.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도 VOA에 올림픽이 임박한 것을 직접 보고 느껴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70일 정도 남은 평창 올림픽 개막 전에 북한 정부로부터 평화와 비핵화, 도발을 끝내기 위한 태도 변화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So we really like to see the situation.
2018 평창 겨울 올림픽 대회는 92개 나라가 참가 신청을 한 가운데 15개 종목 100개가 넘는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26일 현재 입장권 107만 매 가운데 52%인 55만 5천 매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an opportunity for all countries of the world to work together in a
평창 올림픽 시설들을 둘러본 주한 외교 사절들은 하나같이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여가 한반도의 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좋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북한 수뇌부가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국가 소말리아는 아주 오랫동안 테러리스트의 폭력에 끊임없이 시달려왔습니다.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만 올해 초 차량 자살 폭탄 공격 등 40여 차례가 넘는 테러 행위가 자행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소말리아 역사상 가장 끔찍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10월 14일 모가디슈 시내 호단 지역에서 차량과 사람들로 붐볐던 시각 폭탄을 실은 차량이 돌진해 적어도 40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처음보다는 규모가 작은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고 이것은 앞선 폭탄 테러와 연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말리아 경찰국의 모하메드 부국장은 소말리아에 대한 공격은 9.11 테러와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테러 공격에 분노한 소말리아 대중들도 평화와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최고의 경찰 조직인 합동조사단은 소말리아 당국이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테러 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를 찾아 기소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2014년 미 국무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이 조직은 250여 건의 주요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리스트들을 찾고 조직을 색출해내는 데 필요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은 경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소말리아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테러 공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겁니다. 모하메드 부국장은 이제 나아갈 다음 단계는 테러리스트들이 범행을 실행하기 전에 이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소말리아 합동조사단 창설에 기여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테러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은 테러를 격퇴하기 위한 소말리아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또 이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을 놓고 협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